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 오전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할리마 야쿱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를 예방하고 여러 강요들을 만날 것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순방은 타이완 방문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 사무실은 펠로시 의장이 이번 순방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민주적 통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에서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과 무역, 코로나 사태, 기후위기, 인권과 민주통치 등 우리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2일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1일 홈페이지에서 남중국해 4개 해역 등에서 내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박들이 해당 해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군사훈련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타이완 북부 신주현에서 126km 떨어진 핑탄섬 인근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주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을 수개월 내에 러시아 해군 후위함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배치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함정과 잠수함 등 40여 척과 항공기 42대, 군인 3,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은 러시아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해군은 전 세계 어느 국경이나 해상에서도 실패 없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는 전 세계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 보유국에 핵무기 감축 협상을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등 핵 감축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5호 태풍에 이어 6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20km 부근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과 6호 태풍은 위력이 세지 않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일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에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0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가 이한칠기동 연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늦은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가 미한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맞게 훈련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훈련과 연습체제를 조정하고 있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언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한 상황에서 미한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military readiness on the peninsula is critical. We're always looking to tailor the training and exercise regime.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 준비 태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군사 준비 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 가상 훈련 혹은 혼합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합 훈련에 대해선 주한 미군이나 국방부에 문의할 사안이라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야외 실기동 연합 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됐고 여단급 이상 연합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국이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상륙 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할 후반기 미한 연합 훈련의 명칭을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9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관련 논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2021년 11월 15일 열린 유럽연합 외무이사회의 결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 문제 이외에도 핵 군축과 비확산에 있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중요성과 조기 발효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아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게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고 핵실험 중단을 지킬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를 뉴욕을 방문해 NPT 평가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의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셰인먼 대표는 또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22일 VOA에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NPT 평가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 분과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제2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 개막 첫날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에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두 장관이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일본과 3자가 협력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공동 가치를 유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영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더 광범위한 영내의 평화와 안보의 근간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유능한 동맹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스틴 장관은 이어 우리는 몇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그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recent joint statement from both of our presidents noted, so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하지만 우리 동맹은 이러한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맞서 단호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명시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섭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면서 2020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과 통합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지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또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달 하순 진행되는 미한연합훈련은 양국군은 물론 한국의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훈련 수준이 2018년 이전으로 복원되면서 훈련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을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2018년 이래 축소되거나 조정 또는 취소된 연합훈련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의 명칭도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로 정했고 한국 정부 차원의 전시 또는 사변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급 훈련이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을 평가하고 미한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쟁 대비 상황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에선 군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까지 총동원되는 국가총력전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체제 신속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제대별, 기능별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 과학화 전투 훈련, 연합 공격 헬기 사격 훈련, 연합 해상 초계 작전 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한은 다만 올해 훈련은 기존에 예정됐던 규모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규모의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018년 이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즉 UFG 수준으로 복원되는 과정이라며 대규모 실기동 훈련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제 큰 훈련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후반기에 한미연합훈련은 과거 UFG 연습의 복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점증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또 새로운 작계를 일부 좀 적용을 해보고 나서 그 보완하는 개념의 연합훈련이 될 것 같아요.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벌이다가 두 달 가까이 잠잠했던 북한이 복원된 미한연합훈련을 빌미로 또다시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이른바 전승절 기념연설에서 미한동맹 강화를 맹비난하며 강대강 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한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기사에서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유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한국형 삼축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훈련에 미군 전략 자산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하반기 연합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특히 전술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대응훈련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연합훈련 중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여부가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늘 자신들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연합훈련이고 또 하나는 전략자산의 배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은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북한이 경제난 심화로 내부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때문에 외부 위협을 부각하는 차원에서도 연합훈련을 전후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연설에 높은 대미 대남 비난 수위는 위기감의 반영이면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계산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할 거라고 봅니다. 저강도로부터 고강도까지, 다시 말하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부터 추가 핵실험까지. 그러나 이건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나 강도, 또 자기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면서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거예요.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영길 북한 국방상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을 맞아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리 국방상은 축전에서 항일, 항미대전의 불길 속에서 싸운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협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 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시사하는 협동작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한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글로벌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할 개연성이 있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북중 관계,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결국 한미일의 이 군사적인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해서 북한 방식으로 중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으로 보여지거든요.
박원공 교수는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노골적인 식냉전 구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중국과 주체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북한이 실제로 합동 군사훈련으로까지 나아갈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권의 단합과 반미항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박 교수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해 향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3불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응해 2017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입장을 밝힌 것을 말합니다. 주한미군도 29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김 주한미군 공보관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 정부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중국 측에 한국 남부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트윗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나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가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요구에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정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결정한 것이며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3불 유지를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 신뢰 증진, 협력 신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다국적 다면적 연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역량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고 정교해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등 국제 도전을 언급하며 미한동맹의 범위를 확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양자 동맹을 다국적, 다면적 연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 수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반도가 정전협정으로 조용하지만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영내 동맹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다시 전쟁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 충돌이 재발하면 그 영향은 세계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만큼 한국에서의 전쟁은 많은 나라의 무역과 경제에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물적, 인적 손실 또한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라케머러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적인 역량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고 정교해졌다면서 국제적 위기에 한 나라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케머러 사령관은 우리는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면서 우리는 같이 갑시다라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야만 한다면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에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러 사령관은 외교가 실패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싸우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역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밤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28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임 행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그 접근법은 미국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이전보다 덜 안전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is now clear that whil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ried a different approach,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만찬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도 전임 정부가 시도한 다른 접근법은 북한이 더 역량을 갖추고 고립되며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가장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작동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전략, 진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a new strategy. A real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구체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외교와 진정한 로드맵을 우선하는 전략, 현실에 기반을 두고 지렛대와 외교, 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략,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동맹들과 함께 협력하는 전략, 그리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인권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과 접근법은 한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몇 년은 미한동맹의 힘든 시기였다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아래 우리 양국은 새롭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past several years have been difficult for the U.S.-Korea alliance. But under President Biden,
이어 이런 시대에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처음부터 완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 동맹은 한국을 완전한 이해 당사국으로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연구과학과 산업 기반은 중요한 기술을 위한 안전한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될 전략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열려있는 미국과 한국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VOA에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28일 VOA에 사무총장이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추진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지역과 그 너머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거듭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준수하고 대화로 경로를 재설정하며 이전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러한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이 관련된 모든 수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against all rhetoric involving the use of such deadly weapons and of course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루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핵 유출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North Korea appears to want more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It has no civilian use of the plutonium.
올브라이트 소장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위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 영역에서는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 운영의 핵심 정황인 냉각수 방류가 관측되고 있고 원자로를 운영한다는 것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중요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의 핵심 성분인 플루토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사용 후 연료봉 처리 또는 향후 재처리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플루토늄 분리를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t's a very tricky and dangerous operation and that's what's done at the chemical. I'm sorry, the radiochemical.
현재 북한이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퓨렉스 공정은 순수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핵연료 재처리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플루토늄 분리 관련 활동들을 위성사진만으로 탐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고준위 또는 중준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활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방사능 폐기장 저장시설로 의심되는 500호 건물 주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igh level nuclear waste is hard to contain. In the long run, and so the tanks may be leaking.
500호 건물 주변에서 최근 계속되는 공사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억제가 어려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고에서 폐기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른 어떤 가능성보다 핵폐기물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대한 핵사고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 관련 움직임은 활발한 데 비해 우라늄 농축시설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데 대해서는 위성사진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징후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나 중대한 개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정확한 내부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북한이 다른 장소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We do know that we appear to, North Korea appears to want to make weapon-grade uranium and we don't really understand their entire complex to do that and there's speculation.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내 또 다른 농축 시설로 알려진 강선 핵 시설이나 다른 장소에 분명 핵 농축 시설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제2, 제3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가동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핵심 증거로 화력발전소의 연기 방출과 원자로 주변 냉각수 방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자로 노심에 연료봉을 일부 교체한 뒤 몇 달 뒤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화력발전소에서 계속되는 희미한 연기 방출은 발전소가 아직 최대 전력으로 가동되지는 않고 있으며 제한된 양의 증기를 방사화학 실험실에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일부 활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용 후 연료봉 처리나 앞으로 있을 폐기물 재처리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7월 초 이후로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로 의심되는 500호 건물에서의 활동도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중앙 입구 진입로 양쪽에 밝은색의 물질이 관찰된 것은 건물 개조를 위한 굴착이 아니라 시설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내부 작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버려진 장비나 자재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우라늄 농축과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제조에 사용되는 6불화 우라늄의 생산 건물에서는 증기가 계속 방출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자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전후 복구 사업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왜 밀착하는지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밀착은 올해 3월 2일 유엔총회 투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엔에서는 특별총회가 열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이 표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 뿐이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의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뒤흔들어 러시아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그로부터 두 달 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괴뢰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닷새 뒤인 7월 18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돈바스 친러시아 공화국 간에 상당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 간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관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북한과 돈바스 지역 공장들은 모두 옛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됐다며 북한 파트너들은 자체 공장 개보수를 위해 그곳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설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신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7월 20일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린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배경을 두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성된 신냉전 구도의 편승에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러시아에는 2017년까지만 해도 3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에 투입되면 외화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이 아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러시아가 묵인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켄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y can also hire North Korean workers, which is against the sanctions regime.
이 밖에도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해 자신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대항마 역할을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 질서의 근간인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잠재적 핵국가인 한국, 일본, 타이완, 이란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핵실험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이 되면 결국 이게 이란 핵 문제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이란 핵 문제는 사우디의 의지를 또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내 핵보유 의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일본, 대만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중국, 러시아에 미치게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한국은 핵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추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산당 20차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가을께 베이징에서 열릴 공산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실험은 북한이 가진 최대 도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핵실험이 원하는 결과, 미국의 양보, 또 한국의 양보,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평양과 모스크바의 밀착이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지 서로에게 특별한 가치와 애정이 있어서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러 밀착의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비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신호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re is every indication, or I would say that there is a less of an indication that North Korea will do a nuclear.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상반기 19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 군사 태세만 한층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또 7차 핵실험을 하려 했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을 강화시킨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늦은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5도, 낮 32도, 양덕 아침 24도, 낮 31도, 신의주 아침 26도, 낮 34도, 구성 아침 25도, 낮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35도, 강계 아침 23도, 낮 34도, 희천 아침 25도, 낮 3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30도, 개성 아침 25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5도, 낮 32도, 신계 아침 24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5도, 낮 31도, 장전 아침 24도, 낮 31도, 평강 아침 23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4도, 낮 32도, 장진 아침 19도, 낮 28도, 청진 아침 23도, 낮 29도, 김책 아침 24도, 낮 2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0도, 낮 32도, 김영권 아침 18도, 낮 28도, 삼지연 아침 16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를 실은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출발해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 부장관은 1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물을 실은 첫 수출선이 항구를 떠났다며 오늘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의 기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합의에 서명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합의는 흑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우크라이나가 밀 등 곡물과 비료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터키 국방부는 성명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호가 오데사항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습니다. 한편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첫 곡물 수출선이 출항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 오전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를 예정하고 여러 강요들을 만날 것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순방은 타이완 방문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동네 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심각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2일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1일 홈페이지에서 남중국해 4개 해역 등에서 이날 0시부터 6일 가전까지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박들이 해당 해역에 진입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군사훈련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타이완 북부 신주현에서 126km 떨어진 핑탄섬 인근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이 주최하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는 전 세계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의 핵 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듯 핵감축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5호 태풍에 이어 6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20km 부근에서 발생한 제6호 태풍 크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5호 태풍과 6호 태풍은 위력이 세진 않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일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에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0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과 주민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8월 2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